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오바댜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돔의 교만이 문제였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절에서 9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돔의 그 교만에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돔이 지리적 요충지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에돔 사람들은 그 지리적 이점을 확실하게 활용하여서 무역을 통해 꽤나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해발 1500m에 아주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천연 요새를 형성하고 외부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와 안전을 너무 의지했던 나머지 이 에돔이 교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에돔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에돔의 이웃이자 형제였던 야곱, 그러니까는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국가 사이에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바댜서 안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명시적으로 적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내부의 증언들, 성경 안에서 내용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이 당시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본 시편은 그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시편의 내용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에돔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느냐면, 형제였던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을 응원하면서 바벨론의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때이 에돔은 남유다가 수탈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틈을 활용하여서 남부에 있는 성읍들을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전쟁 중에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아라바 광야로 이제 피신을 가는데, 그때 그 시드기야를 잡아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준 사람들도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돔 사람들은 이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그 어려움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틈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삼았던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웃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이웃을 마땅히 소중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그와 같은 일에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모모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일종의 은유를 가지고 있는 시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와닿게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선 안 됐다. 너가 그러한 자세로 그처럼 이웃에 대하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이자 이웃이었던 유대 사회를 돕지 않았던 에돔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같은 본문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과 에돔을 멀리 분리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나의 기쁨으로 삼거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유익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포악의 행동 중에서 멀리 서서 지켜본 것도 포악과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관하는 것 역시 그 포악의 행동 중에 하나로 여긴다고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가진 것을 수탈한 것과 멀리 서서 지켜보고 방관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웃이 놓여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고 그들의 놓인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어서 그들의 삶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서서 다가서는 것,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신음하고 있는 일을 안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웃들의 어려움을 멀리 두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돔을 향해 그 심판의 내용을 전하던 오바댜서는 이제 그 주제가 좀 전환되기를 시작합니다. 15절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만을 기록하지 않고 이제 만국을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서는 이제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과 같이 행동하는 에돔의 삶의 자세를 취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동등하게 심판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왜 이토록 짧은 21절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 속에서 갑자기 그 에돔을 향한 메시지에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로 전환이 되는지를 좀 질문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와 같은 전환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전환의 지점에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단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철자와 어근, 그리고 이 모든 인류와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철자와 어근이 같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 스펠링과 인류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스펠링이 완전히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에돔은 하나의 예시이고 그 예시 안에 아담 안에서 실패한 우리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비롯되어서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죄에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냥 심판의 메시지로 종결되는 것 같지만 모든 소선지서가 그러하듯이 오바댜서 역시 이 심판을 넘어선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심판에 당하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회복이 약속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복을 받습니까? 시온산으로 피하는 사람들, 시온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온산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본문 당시에 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만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열방 전체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방이 회복되는 목록 안에는 놀랍게도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에돔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12권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서를 읽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그것을 권별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처럼 통전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나갈 때 우리는 그 선지서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바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서 자체로 읽기보다는 앞선 맥락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바댜서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오바댜서의 위치, 오바댜서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배열의 순서를 보면서 오바댜서는 이 아모스의 마지막 말씀인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 쓰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모스서가 어떻게 종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까? 에돔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마지막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 동등되게 취급받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할 때, 언제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17절에 기록된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언약이 있는 곳이고 나중에 들어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와 같은 시온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바댜서와 상당히 닮아있는 시편 2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아들을 낳으시고 열방을 정복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처음 마주했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과 반대되는 민족들은 심판하시는 어떤 분이 있어서 자신들만을 구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본문을 재해석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아들을 낳으시고 열방을 정복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정치적이거나 무력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복하셨습니까? 무력이 아니죠. 복음과 사랑의 방식으로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심판주로 오시기 앞서서 먼저 열방에 임해야 하는 심판을 스스로 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에돔과 같이 주변부에 있었던 언약 백성에 속하지 않았었던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겠노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에돔이 구원받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에돔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뭔가 관계하면 안 되는 곳, 뭔가 이렇게 버림받은 곳,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곳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우리 어떤 전통적인 사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해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곳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심판당하게 하시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그 회복의 사역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미 구원받은, 이미 시온산에 있는 교회에게 함께 부여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선교적인 존재로 삼으시고 누군가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선교는 우리의 어떤 일상일 수밖에 없고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구원받고 좋은 교회에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라고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내 몸 하나 건사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셔 그 사람들을 구원토록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서 나눴던 것처럼 가까이 다가서서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마음과 시선에 두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토대로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더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